성경에는 왕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왕국이 있다. 하나는 빛의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이고 그 왕국은 거룩한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둠의 왕국인 마귀 사탄의 왕국이고 그 왕국은 악의 왕국이며 죄의 왕국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이 두 왕국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이 세상에는 빛과 어두움, 의와 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어두움의 왕국인 죄악의 왕국은 우리 개개인의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죄악의 마음가짐, 그런 개념과 자세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적인 흐름을 가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행동과 말이 우리와 믿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죄의 본질을, 이런 죄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또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어둠에 속하여 있고 어둠 가운데서 죄를 짓고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다. 이런 교인이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복음도, 죄도, 인간의 전적 타락도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교인들조차도 죄로 인한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한 바른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론적으로만 알고 실제적으로는 개개인이, 교회 다니는 개개인이 전적 타락했다, 전적 부패한 아무 쓰잘데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죄는 특이하고 교묘하고 광범위하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죄관, 죄에 대한 견해는 어떤 특정 범죄나 특정 범죄의 행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신문에 대해서 특별히 되고 인터넷에서 죄인이라고 떠들어대고 형벌을 받고 벌금을 받은 것만이 범죄라고 생각하고 특정 범위 내에서만 죄라고 생각하는 잘못이 많습니다. 그럼 나는 그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만 죄를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죄관에 대한 잘못된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안 믿고 불신하는 그 불신한 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설교를 듣는 사람들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진리는 죄는 어느 곳에든지 누구에게든지 존재하고 죄는 사람을 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사망을 가지고 오는 하나의 영역이고 하나의 왕국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에 대한 진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많은 자들이 범죄자들이 되어 있고 교인들이 죄된 행동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바른 가르침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전적 타락한 존재, 전적 무능력한 존재로 어둠의 왕국에 지배하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본능적으로 어둠의 방식 안에서 생각하고 밤 문화를 즐기며 살려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어둠의 왕국, 즉 어둠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지키고 수호하고 계승하기 위해 애쓰는 빛의 왕국에 사는 성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동시에 믿음의 체험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성도로 꼭 같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믿음 생활의 문제는 온전히 진리만, 또 다른 분들은 온전히 사랑만, 또 어떤 분들은 온전히 선교 전도만 중요시하는 극단이 문제입니다. 머리 중심의 크리스찬, 가슴 중심의 크리스찬, 교리 중심의 크리스찬, 체험 중심의 크리스찬, 말씀 중심의 크리스찬, 성령 중심의 크리스찬이라는 극단주의가 큰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신앙의 중요성을 이런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극단적인 형태로 나누는 것은 신앙생활을 왜곡되게 만들고 성경 진리를 모순되게 만들어드리는 일종의 어두움의 일입니다. 나는 이 중에 오직 한쪽에 속한 신자이고 그것이 가장 바른 신앙이라 주장한다면 정말 왜곡된 신앙, 잘못되고 거짓된 신앙인 것입니다. 바른 성경적인 신앙은 뭐냐? 양쪽을 다 갖춘 신자입니다. 양쪽을 다 갖춘 신자, 즉 진리와 사랑, 지성과 감성, 교리와 체험, 말씀과 성령, 둘 다 고루 갖춘 성도가 올바른 성도고 성경적 신앙을 가진 성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의 조화가 성경적 바른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하나만 강조해서 그것에 치우치는 것은 비성경적이요 왜곡된 어두움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는 빛의 왕국에 속한 백성들로서 그 아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입은 천국의 빛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전적 타락된 우리가 죄 없는 천국 백성으로서 빛의 왕국에서 살 수 있게 되었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과 7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빛 가운데로 부르시고 그 빛 가운데서 우리와 사귀심으로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을 던져주었다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빛의 자녀로 낳으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낳으셨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빛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빛을 받은 우리에게도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그림자도 없는 새로운 피조물, 신비스러운 피조물인 빛의 자녀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거들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했습니다. 흑암에 있던 백성, 사망에서 신음하던 백성에게 빛을 주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빛, 그래서 빛의 백성이 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우리는 모두가 빛이신 하나님께서 나오신 자녀가 되었고 그 권세를 가진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어둠의 일도 하지 않는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둠을 이기고 물리치는 빛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으로 하나님이 나오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합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하고, 즉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 본질, 그 존재성은 하나님의 빛을 받은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인 마귀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흑암 중에 거하도록 역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계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마귀에게 속하여서 깜깜한 암흑, 흑암 속에서 살아가는 어둠의 아들들이 득실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 사실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줬다. 그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과 내가 가진 빛이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깨달아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빛이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을 보세요. 그의 심령이 온통 어두움으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었고, 그래서 예수를 부활의 주님으로 전도하는 자들이 정신이 이상자 같고 저들은 이 지상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다 죽이려고 그렇게 발부동을 쳤죠.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빛이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얼굴에 있는 빛으로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너무 밝은 예수님의 얼굴의 빛을 보므로 사울의 육신의 눈은 멀고 예수님께서 비춰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완전히 변화되죠. 어둠이 걷히고 그 심령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밝은 빛을 받아서 그가 빛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는 빛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 상에서 숨지기 전에 구원받은 강도처럼 산 사형수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지막에 믿고 천국 가는 자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사형수들요,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감옥에서 주는 음식이라고는 뭐 뻔한 것 아니에요. 그냥 죽을 인간들 생명만 유지하도록 주잖아요. 뭐 건강을 생각하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범죄하면서 사회에서 막 그냥 무서운 게 없이 펄펄 뛰고 날뛰던 그 육신은 점점 죽어가기 때문에 인간이 누구든지 펄펄 뛰는 육신이 죽어버리면 영이 아주 맑아져요. 영이 살아나요. 영적 상태가 아주 예민해집니다. 육신이 펄펄 살 때는 육신적인 것이 굉장히 예민하니까 배가 조금 고파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사람이랑 다 그래요. 그런데요, 육신을 이렇게 육신을 말려버리면, 육신의 힘을 빼버리면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사형수들이요, 감옥에서 영적인 상태가 아주 맑아지고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아주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짙게 깔렸던 흑암이 물러가고 빛을 보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마지막에 회개하고 자신의 생명이 사형을 당함으로 죄값을 지불하게 되죠. 죄값 지불합니다. 그때 고백이 어두움보다 이제는 빛이 좋습니다. 밝은 빛에 천국이 보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행장 예술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형수들은 마지막에 주님을 받아들이거든요. 어떤 경우는 뭐 다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렇게 순적히 일찍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자기의 빛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죄 없는 천국 백성으로서 빛의 왕국에서 살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입니다. 영원히. 이건 일시적이가 아니고 영원히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럼 영원히 일시적이 아닌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서 우리와 깊이 사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깊이 사귀어 주십니다. 깊은 교제를 해주시고 깊이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빛이신 주님이 나를 계속 붙들고 만나주니까 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빛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사귐도 도구인 사귐의 도구인 진리가 우리 속에 있고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빛이신 진리와 말씀으로 교제하시고 사귀어 주시고 가까이 해서 만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빛이신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신비한 연합으로 깊이 사귀고 교제하고 만나고 또 그것을 기뻐하며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21절과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진리를 따르는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란 말씀은 빛 대신 진리, 빛 대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귄다는 뜻입니다. 이 사귐이 있는 자는 빛 속에 거하게 되고 생명의 빛을 얻음으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진리 안에서 우리를 교제하시고 사귀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38절, 28절, 30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년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과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나나 깨달지 못하더라. 얼굴 피부에서요 빛이 확 났어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라고 했습니다. 빛이 너무 많이 나니까 수건으로 가려서 사람들을 대면했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대로 가고 뭘 말합니까? 여기 보면 모세가 여호와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나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임한 자는 심령에 하나님의 광채가 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에 있지 않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을 싫어합니다. 십계명을 받느라고 40주야를 비치신 하나님과 같이 있고 대화하고 깊이 교제하고 사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빛을 주심으로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난 거예요. 얼굴에서 피부에서 빛이 그냥 발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가까이로 두려워했습니다. 빛이 신비한 광채가 그냥 확 비치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이 너무 강렬하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수건을 가리고 갔다. 눈만 내놓고 수건을 가리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대면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입은 표시로서 그 얼굴에 빛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우리 예수님이 변형이 됐어요. 변형이 됐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 입은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고 했습니다. 입은 옷에서 빛이 광채가 났습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세 분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에게 보였습니다. 너무나 황홀한 빛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나 황홀한 빛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 주여 우리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으니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셋째 집을 짓겠습니다. 우리 여기 살고 싶습니다. 이 광채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 아름다운 황홀한 빛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저 산 밑에는 너무너무 어둡고 힘들고 살기 힘듭니다. 마귀가 디글디글한데 그는 가기 힘듭니다. 가기 싫습니다. 여기에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할 때 구름조차도 빛이 납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잘 들으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과 사귈 때 우리가 영원히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권위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빛 되신 하나님과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언제나 빛 가운데서 행하고 빛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어두움 속에서 살면 안 돼요. 이게 빛과 어둠이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어두움은 죄입니다. 죄 속에서 살지 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 그것이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효력이 있다. 그것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고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는 돼지 마구에 들어가서 뒹굴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없고 어두움에 죄가 가득하게 있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넌 하나님과 사귀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난 하나님 믿어 라고 말하면서 죄는 계속 짓고 있어요. 이건 어두움이 있으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건데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빛의 자녀인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사셔야 돼요. 그럼 빛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빛은 우리의 선행, 선한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뭔 발광체입니까? 배터리를 넣으면 빛이 납니까? 눈에서 빛이 납니까? 뭐 모세처럼 피부 껍데기에서 빛이 납니까? 모세는 특별한 은총으로 그렇게 되었지만 모든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빛이 뭐냐? 선행이고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이 빛의 자녀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착하지 않고 악하고 까칠하고 성질 내고 이런 거는 거짓말하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에서 말에 두지 아니하고 등금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가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면요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이라는 것은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인정받아야 복음이 전달될 것 아니겠어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 잘하고 신용도 없고 신용불량자가 돼버리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 이건 어둠에 속한 자고 나는 예수 믿으라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행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면, 곧 구원의 빛을 받은 자라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고 착한 행실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그 사람은 불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행실을 하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빛으로 다가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빛을 생산해내는 발광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선하고 착한 행실은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빛의 열매예요. 빛의 자녀들. 예수 믿는 자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은 빛의 자식들인데 빛의 자녀들인데 하나님 빛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우리는 필연적으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면서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서 우리와 깊이 사귀어 주시고 만나주시고 진리로서 말씀으로서 언제나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사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인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빛의 자녀인 우리가 착해야 되는데 까칠하고 조금만 거슬리면은 뭐 성질을 내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이것은 다 어두움에 속한 거예요. 우리는 의로워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정의로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규칙을 어기고 법을 어기고 불법, 불의를 행하면서 살면 이거는 어두움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 교회로 온다는 것은 거짓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착해야 돼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더 의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더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빛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나서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 얘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서는 사귐 다치면서 교회 와서는 거룩하게 주일날 와서 기도 당번되면 기도를 거룩하게 하고 거짓말쟁이죠. 이거는 고단수의 사기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착한지, 여러분들이 공의로운지, 여러분들이 진실한지. 진실은 앞이 다르고 뒤가 다르면 아니에요. 똑같아야 돼요. 예배드리는 모습과 가정에 가서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과 사업장의 모습과 같아야 됩니다. 이런 자에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자에게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시편 37편 26절을 보면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자식이 복을 받아요. 부모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꾸어주면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자손이 받아. 착한 행실이죠. 부모가 착하게 살면요, 반드시 자식이 복을 받습니다. 부모가 악하면 3대가 망합니다. 제가 생활하면서 보는 것은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돈을 가지고 고리대금, 아주 고액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그 돈이 진짜 필요한 사람은 고액의 이자를 주고도 빌려야 되잖아요.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고리대금업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후손은 절대 복 못 받습니다. 사람을 악하게 이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자든 불신자든 고리대금업자 그 후손이 잘 되는 것은 못 받습니다. 악하게 사내니까. 구워주고 도와주고 은혜를 베푸는 착한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면서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하며 산 사람과 선한 행실이 전혀 없는 아주 이기적인 삶을 살은 사람, 자기 입만 위해서, 자기만 위해서 산 이기적인 사람을 나누면서 양과 염소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양입니까? 아니면 염소물입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비유를 말씀해서 우편에 있는 양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아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러시면서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에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래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디 신방 가기 위해서 뭐 누구누구는 다 오세요라고 하면요. 딱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빠져. 자기 집에 뭐 있을 때 안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또 걸고 있어. 그건 참 희한한 마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집에 뭔 일이 있을 때 안 오는 사람에 대해서 다 이렇게 보장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한 군데도 안 가. 아니죠. 선행.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빛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선행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선행으로 빛을 발해라. 빛을 발해라. 누가 줄이는지, 누가 목마른지, 누가 벗었는지, 누가 병들었는지, 누가 오해 갇혔는지, 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제가 작년에 한 2년 동안 고통당할 때, 제 소식을 이제 들은 법에서 제 무혐의라는 판결을 받은 그 상태에서 우리 교인들 중에는 바로 그냥 전환해가지고 막 위로를 해주고 막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묵묵부담인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고통당한 사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뒤에서 울었는지 모르지만 표시를 해야 돼요. 착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해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볼 줄 아는. 이랬더니 양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으며 목마를 때 마신 물을 주었으며 헐벗을 때 입혀주었으며 주님은 언제 병들었습니까? 주님은 언제 오해 갇혔습니까? 우리는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양이 그렇게 말했어요. 40절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 작은 친절, 작은 선한, 작은 착한 일이 곧 우리 주님께 한 것이라고 간주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작은 친절, 작은 선행, 작은 선행. 이것이 큰 축복을 주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큰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참, 우리 교인들이 좀 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착하지 못해. 한마디로 말하면. 착하지를 못해요. 겸허하게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요. 선한 행실, 좋은 행실, 아름다운 행실, 작은 친절, 이것이 빛을 발하는 것인데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따라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하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해요. 이게 빛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는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어두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로 어두운 흑암의 흑암의 왕국에서 빠져나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빛의 왕국의 왕자들로서 빛의 왕국의 자녀들로서 우리 지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몸의 사육이나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마라. 손을 죄짓는 데 내어주지 마라. 눈을 죄짓는 데 내어주지 마라. 발을 죄짓는 데 내어주지 마라. 차라리 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한쪽 팔을 잘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체를 의의 무기로 빛 대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에 대한 우리들은 모든 지체를 동원해서 사지백체를 동원해서 착한 행실, 선한 행실로 빛을 바라고 살면 내 자신도 여러분의 자손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피츠버그에 비가 내리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구점이 모여있는 거리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비를 맞으며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할머니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비를 맞고 있는 할머니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 가구점 안에서 어떤 가구점 주인이 비 맞고 있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아이고, 비가 많이 오는데 저 할머니가 왜 밖에 서 있냐. 그래서 문을 열고 할머니에 있다가 할머니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비도 많이 내리는데 비를 맞고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게 안으로 들어와 비를 피하시지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나는 가구를 사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가구점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가구점 주인이 다시 물건을 사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만 피하세요. 여기 비만 피해서 이 안에 들어와서 앉아서 그 가구들을 구경하면서 차를 편하게 기다리세요.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가구점 안으로 들어가서 소파에 앉아서 비를 피하면서 자기를 데리러 올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구점 주인이 참 차를 기다린다고 하셨죠? 차 번호가 어떻게 되죠? 제가 차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아유, 그리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할머니 손사래를 치면서 사용했지만은 괜찮습니다. 차 번호 나에게 말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차 번호를 메모하고 차가 올 때까지 가게 안에서 여러 번 바깥의 도로를 내다보면서 확인하고 그 할머니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드디어 할머니가 기다리는 차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할머니. 가구점 주인은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고마웠어요 젊은이. 할머니가 감사하던 뜻으로 손을 흔들어 말하면서 헤어졌습니다. 며칠 후에 그 가게 주인은 미국의 대재벌이자 당시 강철왕이라고 불리던 거부 카네기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습니다. 비 오는 날 저의 어머니께 베풀어 주신 당신의 친절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뜻으로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모든 가구를 구입할 때는 언제나 당신에게 의뢰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 스코틀랜드에 큰 집을 짓게 될 테인데 그곳에 필요한 가구도 일체 당신께 의뢰하여 구입하고자 합니다. 카네기 올림이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은 친절, 큰 축복, 작은 친절에 큰 축복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 가구점 주인은 할머니에게 베푼 것 그 뭐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비만 피하라고 해줬어요. 작은 친절만 베풀어 준 거예요. 마음 편하게 비만 피하도록 잠깐 이 작은 선행, 작은 착한 행실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거래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성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시킨 대로 하세요. 시킨 대로 하세요. 착한 행실. 빛에 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세상을 주도하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고 수많은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는 두 왕국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빛의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이고 그 왕국은 거룩한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두움의 왕국인 마귀 사탄의 왕국이고 그 왕국은 악의 왕국이고 죄의 왕국이며 지옥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고 큰 은혜는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빛의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 거룩한 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없는 천국 백성으로서 빛의 왕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서 우리를 깊이 사귀어 주십니다. 우리를 사귀어 주십니다.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빛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빛의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두움의 죄를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어두움의 죄를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흑암의 사자 마귀도 이기고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유혹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유혹을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광채, 빛의 권세로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도 이깁니다. 세상의 환난, 세상의 시험, 세상의 재난, 세상의 질병, 세상의 고통, 저주뿐만 아니라 언제나 빛 가운데 행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사망까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필연적으로 언제나 빛 가운데서 행하고 살아가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고 했을 때 세상에서 빛을 바라며 살아야 하는데 그 빛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선행, 착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돼요. 뺀질뺀질하지 마세요. 그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누가 뺀질뺀질한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착한 사람 다 좋아합니다.
착하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함이 그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빛 가운데 있는 우리도 착함으로 살라고 부르주신 것이에요.
착하세요.
선행을 행하세요. 작은 선행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입니다. 이 땅에 또 하늘나라에 가서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까지 비치신 하나님께서 착한 행실, 좋은 행실, 아름다운 행실, 작은 친절까지도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냐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